생리지는 실리적인 시각에서 살기 좋은 곳을 논하는 실학서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지리서는 아니죠. 살기 좋은 땅에 대해 얘기하면서 동시에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고 올바르게 가치 있게 사는 삶인가라는 철학적인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중환이 살았던 시대로부터 260여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중환이 품고 있던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떤 곳이 살기 좋은 땅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고 가치 있는 삶인가? 여러분은 지금 그 답을 찾으며 살고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고전읽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네. 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드디어 설. 그렇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매번 신정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고.
네.
또 설 돼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죠.
너무 뻔한가요?
두 번씩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항상 우리 저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데 이상하게 신정 때보다 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말이 더 실감이 나는 건 왜일까요?
글쎄요.
학습 효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네, 질문 안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네. 설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라라는 것을 우리가 세배의 돈을 주고받으면서 하거든요.
그래. 오늘 그래야지.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네. 명로진 선배님한테 세배 있으니까 우리 제작진분들 준비하고 계세요.
아니, 아니에요. 그건 안 됩니다. 왜냐면 법적으로 우리가 네. 만 60세가 안 된 사람들은 네. 어른들한테 세배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예, 네, 그 큰일 나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아니, 그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묻지도 네.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네. 자, 설 때는 또 신정 때 세웠던 계획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 4시 고전을 읽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고전 읽기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문자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그리고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전읽기는 팟캐스트로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홈피는 인터넷 검색창에 고전읽기 치시면 오시는 길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이중원의 인문지리서 택리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어제 택리지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복거총론에서 사람 살기 좋은 곳의 네 가지 조건 중에 지리, 생리, 인심까지 살펴봤는데요. 여기에는 이중환의 역사관, 인물관, 지리관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어디가 살만한 곳인가 이중환이 계속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전국을 유랑하시는데요. 결국 이 질문은 이 시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라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네,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건 이중환 선생에게도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공통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택리지인 마지막 시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리지 첫 시간에 친절하게 길라잡이를 해주신 문화사학자 신정희 선생님 약속대로 다시 모셨습니다. 설날인데도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많이 많이 받으세요.
새해 또 많이 주셨나요?
예, 좀 주었습니다.
와. 그러면 법적으로 신정희 선생님께 세배하면 되겠네요.
괜히 그 저 나이 따지다가 혼나지 마시고.
아, 예. 묻지도 따지지도
예.
않고
예.
진행해 주세요.
네, 저 그간 택리지를 읽으면서요. 예. 제가 놀랬던 점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예.
뭐냐면 그 당시에는 걸어가거나 말을 타는 게 전부였을 텐데
예.
이 산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이 강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파악해서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서 바라보면은 저도 한 산을 한 400여 개를 올랐는데
네.
산을 올라가 가지고 네. 바라본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신말주 그러니까 신숙주 선생의 동생이죠. 신말주의 후손인 신경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암 신경준 네. 선생 산경표를 지은 사람인데 우리 고전의 보급과 보급을 통한 민족 문화의 선양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선 광문회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그리고 이주환의 택리지 도리표를 발간한 뒤 산경표를 발간했어요.
네,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지리지를 살펴보면 산을 논한 것은 많지만 심히 산만하고 계통이 없다.
아하.
오직 신경준이 지은 여지고와 산경만이 산후줄기와 같이 갈래를 제대로 나타내고 있다.
아하.
여느 산의 내력과 높낮이 산이 치닫다가 생긴 고개 산이 굽이돌며 사람 사는 마을을 어떻게 둘러싸는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이는 실로 산의 근원을 밝혀보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표라 할 만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중환 선생이나 예전에 그 많은 실학자들이 사실은 예전 실학자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놓은 지도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공부하면서 썼을 수밖에 없지 혼자 몸으로 돌아다닌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김정우 선생도 뭐 백두산을 몇 번 올라갔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게요.
그러니까 김정우 선생도 그 당시에 최한기나 수많은 사람들이 실학자들이 모아놓은 우리나라의 지도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의 큰 출판사의 편집장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거죠.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다 선대의 선배들이 해놓은 것을 참고로 또 업적을 하나 보탠 거겠죠.
예,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직접 도보답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중환이 얼마나 우리나라 그 산천을 많이 다니셨는지 체험하셨을 것 같아요. 현장을 다니시면서 택리지가 정말 대단한 책이구나 이러면서 무릎을 치셨던 때도 많으시죠?
정말로 많았었죠. 사실은
네.
어떤 때는 눈물이 질끔 나올 정도로 어떻게 그 당시에 그 자동차도 없이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좋은 신발이 있습니까?
네.
오로지 풍찬 노숙의 세월을 보내면서 20년이란 세월 동안 이 나라 국토를 돌아다니면서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해가지고
네.
결국은 한 권으로 책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잘 펼쳐진 우리나라의 산천 또는 뭐 풍속, 민속, 인물 모든 것들을 펼쳐냈다 생각하면은
네.
정말로 눈물이 나올 정도로 예, 감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러니까요.
예. 네.
여기다 그렇게 쓰셨잖아요. 끈 떨어진 매라고.
그렇죠.
이중환 선생에 대해서.
끈 떨어진 매가 됐지요.
네.
사실은 뭐 여러 번의 국문을 받았고 여러 번의 유배를 갔다 와가지고 네. 완전히 절망과 고난으로 점철되었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포기하거든요. 인생.
그러니까요.
그냥 술이나 한잔 마시고 오다가 네. 결국은 나중에 병 걸려서 죽는데.
강경화로 죽죠.
그렇죠. 그러한 모든 것을 견디고 이 나라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그 택리지라는 책을 완성한 거 정말로 대단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뒤에 발문도 쓰셨지만
네.
사람은 좀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배부르면 이런 거 책 못 쓸 것 같은데, 그죠?
그렇습니다. 역경이나 고난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지 그냥 평탄하게 산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들루즈가 말하기를
네.
창조란 불행한 것들 사이로 자신의 길을 금거 나가는 것이다.
아, 적어야 돼.
적어야 돼. 예. 이런 거는 네. 맞아.
창조란 뭐라고요, 선생님?
불행한 것들 사이로.
불행한 네. 것들 사이로
자신의 길을 금거 나가는 것이다.
아, 자신의 길을 금거 나가는 것이다. 금발 보면 안 되죠, 선생님.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창조해 나갈 적에
네네.
고난 속에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그렇죠.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고 다시
네네.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 길을 가면서
네.
자기의 길을 제대로 그어나갈 적에 하나의 창조가 되는 것이지 황동규 시인의 시에 나오는 것처럼
네.
우리는 뚫어놓은 길만 다니는 자들이다 소리칠 것인가 이렇게 하면 창조가 아니지요.
진짜 이건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와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설날 함께하는 우리 신정일 선생님
네,
네 우리에게 정말 깔끔한 침 같은 그런
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택리지를 읽으면서 느꼈던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은 우리나라 땅이 구석구석 정말 버릴 것 없는 땅이구나 이런 걸 깨달았게 됐다는 건데 아마 신정일 선생님께서도 우리 땅에 대한 자부심이 이중환 선생 못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30년간을 떠돌아다녔죠. 산도 우리나라 산을 다 돌아다녔고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모든 강을 두세 번씩 다 걸어가지고 책을 썼고 이야. 영남대로 관동대로 삼남대로 옛길을 다 걸어가지고 책을 썼고
네.
부산에서 이제 그 통일전망대까지 걸어가지고 그 길을 해파란 길로 제안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출장거리 도보답사 코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우와.
그래서 제가 이제 꿈꾸는 것은 거기에서 끝내지 말고 원산을 거쳐가지고 이게 두만강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끝내지 말고 러시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해가지고 스웨덴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까지 가는
이야.
세계 출장거리 답사 코스를 만들자 제가 제안했죠.
우와.
세계 최장거리겠죠.
그렇죠. 케이프타운까지 네.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서 케이프타운까지요?
예.
우와.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정말.
네.
대단하고 대단한데
우와.
아 정말 이 신정일 선생님의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꿈과 그 크기를
네.
꿈의 크기를 우리가 감당 못할 것 같네.
우리 선생님 아유. 에너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니까 우리 퀴즈 좀 내고 가죠.
아 정말 네. 여러분도 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으니까 일단 퀴즈 드릴게요. 우리 땅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면 이 줄기를 따라 쭉 걸어보면 됩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백두대간, 2번 백척간두.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택리지 복거 총론 살기 좋은 네 가지 조건 중에서 마지막 조건 산수를 살펴봅니다. 산수, 경치가 좋은 곳을 말하는데 경치 좋은 게 사는데 꼭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 사는데 경치 좋은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존 키츠의 명구가 있죠. 아름다움은 영원한 기쁨이다.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면은 네. 마음이 화창하게 되고
맞아요.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그 매월당 선생이나 또는 서경덕 선생 그런 사람들 가다가 아름다운 경치를 만나면은 경탄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우리 명로진 선생님은 아름다운 경치를 만나면 어떻게 경탄을 합니까?
우와 대박이야. 와 죄송합니다.
그렇죠. 우와 진짜 대박이다.
감탄이 나오죠. 감탄이.
그렇게밖에 못해요.
네. 그럼 어떻게.
화담 서경덕 선생은
네.
일어나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그러고
싶군요.
매월당 김시읍 선생은 주저앉아가지고 막 통곡을 했습니다.
아.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허균의 스승인 손곡 이달은 가지고 가던 술을 마시면서 막 노래를 불렀었고.
아 호호 좋네요.
네. 그렇게 하는 네. 것이 경탄이지. 우와 감탄.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감탄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춤추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무릇 산수는 정신을 즐겁게 하고 감정을 화창하게 하는 것이다. 거처하는 곳에 산수가 없으면 사람들이 촌스러워진다. 그러나 산수가 좋은 곳은 생활의 이익이 풍부하지 못할 곳이 많다. 사람이 자라처럼 모래 속에 숨어 살지 못하고 지렁이처럼 흙을 먹지는 못하는 바에야 한갓 산수만 취해서 삶을 영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진 땅과 넓은들 그리고 지리가 아름다운 것을 가려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좋다. 이중환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죠.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 보면 산수편이 꽤 길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치, 아름다운 곳이 많다는 뜻인데요. 어디로 여행 갈까 고민될 때 이 산수, 편막 에서 여행 갈 때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써야 될 곳이 너무 많아서 아마 네. 이중환 선생도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경치 좋기로 소문난 곳 금강산부터 함께 가보시죠. 전라도와 평안도는 내가 가보지 못하였지만 함경도, 강원도,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는 많이 가보았다.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참작해보면 금강산 1만 2천봉은 순전히 돌봉우리와 돌구렁, 돌레와 돌폭포다. 봉우리와 골짜기, 마을, 샘, 못, 폭포가 모두 흰 돌로 이루어져 있다. 금강산의 또 다른 이름을 개골산이라고 한 것은 한 움큼의 흙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만길 산꼭대기와 백길 못에 이르기까지 온통 하나의 돌로 되었으니 이는 천하에 둘도 없는 것이다. 산 한복판에 정향사가 있다. 이 절 안에 헐성루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곳에 있으므로 그 위에 앉아 있으면 온 산의 참 모습과 참 정신을 볼 수 있고 느낄 수도 있다. 마치 아름다운 구슬 속에 있는 것 같고 맑은 기운이 상쾌하여 사람 위장 속에 티끌과 먼지를 어느 틈에 씻어냈는지 깨닫지 못할 정도이다. 정양사 서쪽에는 장안사와 표훈사가 있다. 이 절에는 원나라 때와 고려 때의 고적이 많고 또 궁중에서 하사한 값진 보물이 많다. 정양사를 따라 북쪽으로 들어가면 만폭동이다. 못이 아홉 개나 있어 경치가 빼어나다. 만폭동 벽면에는 양사원이 복내 풍악 원화 동천 복내와 풍악이 별세계를 이루었도다 라고 쓴 여덟 개의 큰 글자가 걸려있다. 글자의 획이 살아 움직이는 듯하고 마치 살아있는 용과 호랑이가 날뛰는 것 같으며 날개가 돋쳐 하늘로 너울너울 날아오르는 것 같다. 그 안쪽에는 마하연과 보덕굴이 허공에 매달려 있다. 그 만들어진 형상이 신의 조화와 귀신의 힘과 같아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다. 가장 위에 있는 중향성은 만길이나 되는 봉우리 꼭대기에 있다. 바닥이 모두 흰 돌이며 계단이 있어 상을 펴놓은 것 같다. 그 위에는 하나의 손돌이 놓였는데 눈썹과 눈이 없는데도 불상 같아 보였다. 이것은 하늘이 만든 작품이라고 할 만하다. 좌우 석상 위에도 작은 석상들이 두 줄로 늘어서 있는데 이건 역시 눈썹과 눈은 없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중향성에 머문다는 보살 단무갈이 이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 그 앞에는 만길 절벽의 골짜기가 놓여 있고 오직 서북쪽에 있는 희미한 길을 따라 들어가면 많은 봉우리가 하얗고 물과 돌, 못과 골이 굽이굽이 기이하므로 도저히 붓으로 기록할 수가 없다. 이름 있는 암자와 작은 집들이 그 위에 얽혀 있어 잠옷 불교에서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수미산 주위에 일곱 겹 산인 칠금산과 월지국에 있는 인조산의 제석궁전과도 같으며 인간 세상에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금강산에서 제일 꼭대기는 비로봉이다. 거센 바람이 곧장 올라와서 그곳에 오르면 비록 여름이라 하여도 추워서 속옷을 입게 된다. 산 서북쪽에는 영원동이 있어 따로 한 세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 동편에 안물참이 있다. 바로 고개의 등성이이고 그 등성이를 넘으면 유점사에 이른다. 유점사 동북쪽에는 구룡동이라는 큰 폭포가 있다. 높은 봉우리에서 물줄기가 날아 떨어져 내리므로 구멍이 패여서 커다란 돌졸구와 같이 된 것이 구층인데 층마다 한 마리의 용이 지킨다고 한다. 삼벼랑에서 떨어지는 물길이 모두 빛나고 조촐한 흰 돌이다. 다만 가파르고 험하여 발을 붙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삼엄하고 엄숙하여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다.
와, 금강산 관광 다녀오신 분들은 지금 금강산 1만 2천 봉이 눈앞에 선하실 것 같아요. 네. 금강산 선생님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우와, 그럴 줄 알았어.
금강산도 갔었고 북한의 묘양산, 9월산, 백두산 갔었죠. 북한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어요?
2003년에 네. 남북한 개천절 공동행사. 그때 마지막으로 그 막차를 타고 가가지고 다 보고 왔습니다.
이야, 다행입니다. 이 산수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산인데 그만큼 우리나라에 산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400개가 넘는 산을 많이 다녀보셨는데
예.
어떤 산이 마음에 좀 드시던가요?
저는 금강산도 좋았지만 네. 사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큰 산만 많이 갑니다.
네.
지리산이나 설악산, 한라산 그런 산들을 많이 가는데 저는 크지 않으면서 누구나 오를 수 있는 산 그중에 그 합천에 가면은 그 가야산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가야산.
가야산 건너편에 매화산이라고 있어요.
네. 아, 가야산이 아니고 건너편에. 예.
산에 올라가면은 아주 매화꽃처럼 막 바위가 있는데 꽃 피려보는 기가 막혀요. 그 밑에 이제 청량사가 좋고 바로 이제 또 합천에 황매산이라고 있는데
네, 황매산.
황매산의 그 영암사 부근 모산재
네.
정말로 기가 막히죠.
그렇구나.
제가 참 그렇죠. 좋아하는 산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요즘에는 건강 위해서 너도 나도 등산을 많이 하는데
네.
근데 등산 가는 분들 보면 요즘에 또 이 스타일, 응? 최고급 브랜드로 등산복 쫙 빼입고 온갖 장비 다 갖추고 차 타고 중턱까지 올라가거든요. 이중환이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선생님?
우리 근처에 있는 모악산 네. 또는 완산칠봉 한 140m가 되는데 네. 그 산을 올라갈 때도 꼭 히말라야 가는 것처럼 막 배낭을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참 희한한 세상이다 할 것인데 사실 예전에 산을 올라갈 적에는 산에 신령한 기운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들어갈 적에 혹시라도 곤충이라도 새라도 짐승이라도 놀랄까 싶어가지고 네. 발걸음도 조심조심 올라가 그래서 올라갔었고 예전에는 또 대소변까지도 신성한 산이라고 해가지고 예, 받아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사람들은 산을 오른다. 등산이라고 하지 않고 네. 들어간다. 잠시 들어갔다 나온다. 입산. 그렇게 겸손했던 것이 옛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히말라야를 몇 개 올라갔다고 다 정복했다고 사실 잠시 올라갔다 야호 한번 오고 내려온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시 들어갔다 나온다. 잠시 올라갔다 나온다.
네.
우리가 겸손하게 산을 굉장히 경유하게 여겼었던 옛사람들의 그 어떤 그런 모범을 봐야죠 우리가 사실.
그럼 알겠습니다. 본받아야죠.
예. 본받겠습니다.
이제 택리지에서는 금강산 외에 지리산, 한라산을 대표적인 산으로 꼽았는데 특별히 중요하게 다른 산이 있어요. 바로 태백산하고 소백산인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태백산하고 소백산을 사이를 양백지간이라고 부릅니다. 고려 때 사람 최선이 예한 용수사기에는 천하의 명산이 삼안에 많고 삼안의 명성은 동남쪽에 가장 뛰어나며 동남쪽에서 가장 두드러진 산이 태백이라 했다. 또한 화재, 수재, 풍재가 들려는 태백산 아래에 소백산이 있는데 남사고 있죠.
네네.
남사고 선생이 소백산을 보고 갑자기 말에서 내려가지고 덥죽 절을 하면서 이 산은 사람을 살리는 산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병난을 피하는 데는 태백산과 소백산이 제일이다. 했는데 소백산 자락에 정감록의 10승지지 중에 한 곳인 금계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도 난리가 나거나 또는 뭐 여기저기 재해가 나거나 할 적에는 양백지간으로 다 사람들이 들어갔었습니다.
글로 갔군요.
그 일대가 바로 영주의 예, 수능, 풍기 또 봉화 그 일대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좋은 산은 임자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중환도 그랬잖아요. 천하의 명산은 스님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럼 강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4대 강도 다 걸으셨는데 강마다 느낌이 또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한강이 들리고 네네. 낙동강이 들리고 섬진강, 영산강, 만경강 다 틀립니다. 저마다의 강이 다 틀리는데 특히 이제 그 강이라는 것들이 사실 강 아름다운 강 하면은 어떤 강을 떠올립니까 우리 명로진 선생님은?
저는 뭐 한강이죠.
한강.
네. 요강 아니고요. 한강이요.
사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진강이 아름답다. 네. 아름답지요. 봄꽃이 일찍 피고 그렇지만 강은 강폭이 덥고 길어야만이 아름다운 풍경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한강 같은 경우 한강 그 태백에서부터 예, 영월까지 내려오는 구간 정말로 아름답고
네.
예, 동강도 있고 서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낙동강 정말로 아름답죠. 낙동강은 바로 그 봉화군 석포면에서 명음면까지 이르는 한 사흘 정도 걷는 구간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한나절을 걸어가도 어떤 때는 사람 하나 못 만나요. 다 떠나고 말았죠.
와.
그 강이 얼마나 길이 아름다운지 그런 강을 길을 걷고 나면은 강을 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보존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신정희 선생님한테.
그렇습니다. 도처도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가죠. 우리 신정희 선생님이 신청해 준 곡이에요.
네.
양희은의 한계령 듣고 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 좋고 물 좋은 곳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치가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그림 같은 경치만 보면서 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경치도 좋으면서 살기도 좋은 곳. 그런 곳은 없을까요, 선생님?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봉화에 가면은 그 탁실마을, 충재 권발 선생의 집인데,
네.
예, 거기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양택 중에 양택이죠.
오, 그래요?
그래서 금계 포란영이라는
네.
명당자리인데, 가서 보면은 청암정이라는 정자가 거북이처럼 바위 위에 탁 날렵하게 서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도 그곳에 가서 시를 썼었고 이중환 선생도 그곳을 정말로 사랑해가지고 영남의 4대길지 중에 그곳을 꼽았지요.
아. 그렇군요.
그 영남의 4대길지 중에 한 곳이 바로 닥실마을이고 또 퇴계 하회마을이지 않습니까?
네, 하회마을.
하회마을 같은 경우. 하회마을 같은 경우는 그 서해 유성룡 선생의 네. 예, 풍산유 씨가 이제 집성촌인데 네네. 그곳이 굉장히 빼어나고 또 저 경주에 가면 형산강 있지 않습니까?
네.
포항으로 빠져드는 강 거기에 있는 양동마을 예, 그 양동마을이 결국은 하회마을이나 같이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랬군요.
그래서 예전부터 사람이 살만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문벌 좋은 집안들이 많이 계속적으로 이어가지고 오늘날까지도 그 전통 그 역사 때문에 결국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죠.
그렇군요. 네. 경치도 좋으면서 사람이 살기도 좋은 곳 택리지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냇가에 사는 것이 강가에 사는 것만 못하고 강가에 사는 것은 바닷가에 사는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는 왜 했을까요?
그러게요. 왜 했을까요?
예전에 그 시내에 사는 것.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 그 바닷가에 사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사실은 바닷가에 사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덕이나 울진이나 포항 지역의 옛 기록들을 보면은 어떤 때는 그 바닷가 마을이 60년, 100년까지도 그냥 비워두고 산속으로 들어갔던 적이 많아요.
그래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왜구들이 가을만 되면은 침이 배우지 않습니까? 수확으로.
네.
그쪽은 땅이 없으니까 오로지 도적질이 하나의 본업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비워두고 말았었는데
그래요.
사실 시내가가 가장 살만하고
네.
산을 등지고 앞에 시내가 흐르면은 농사짓기가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강거 앞에 넓은 강이 흐르고 그게 그 들판이 넓직하면은 사람이 살만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곳들이 살만한 곳들이 바로 여주, 나주, 상주, 진주, 전주,
주자돌림이네요.
안주.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사람이 과연 살만한 곳이 어디인가? 골주자가 들어간 곳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만한 것입니다.
골주자가 들어간 곳이 와 되게 재밌다. 그러면 이 부분 택리지에서 같이 읽어보고 올게요.
예.
전해오는 속담에 시냇가에 사는 것이 강가에 사는 것보다 못하고 강가에 사는 것이 바닷가에 사는 것만 못하다 했다. 이것은 물산을 교역하고 생선과 소금을 채취해서 얻는 이익만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실제로 바닷가는 바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이 검어지기 쉽고 각기와 수종, 장기, 학질 등 여러 가지 병이 있다. 또 샘물이 귀하고 땅에는 소금기가 있으며 탁한 조수가 드나들어 맑은 기운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지세는 동쪽이 높고 서쪽은 낮다. 강은 산골의 좁은 골짜기에서 나와 유유하고 평온한 모양이 없고 항시 거꾸로 말려들거나 급격하게 쏟아지는 형세이다. 그러므로 강가에다가 정자를 지은 것은 지리에 어긋남이 많아서 흥망을 예측할 수가 없다. 오직 시냇가는 평온한 아름다움과 시원스러운 운치가 있으며 또한 광개와 농사를 짓는 데 이점이 있다. 그러니 바닷가에 사는 것은 강가에 사는 것보다 못하고 강가에 사는 것은 시냇가에 사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해야 옳다. 시냇가에 살 때에는 반드시 고개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야 한다. 그리하면 평시나 난세나 모두 오래 살기에 알맞다. 시냇가에 살 만한 곳은 영남 예인의 도산과 안동의 하회가 첫째다. 도산은 양쪽에 두 산줄기가 합쳐져서 긴 골짜기가 되었는데 산이 그리 높지 않다. 황지의 물이 이곳에 이르러서 비로소 커지고 골짜기 입구에 이르러 큰 시내가 되었다. 양쪽의 산 기슭은 모두 석벽이며 물가에 있어 경치가 매우 훌륭하다. 물은 넉넉하여 배들을 이용할 수 있고 골짜기에는 늙은 나무가 매우 많아 조용하고 한가하며 시원하고 그윽하다. 산 뒤편과 시내 남쪽은 모두 좋은 밭과 평평한 밭둑이다. 퇴계가 살았던 암서헌이라는 두칸 옛집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 안에는 퇴계가 쓰던 벼루와 문갑, 지팡이, 신등과 함께 종이로 만든 천체를 관측하던 기계인 선기옥형 등이 소장되어 있다. 하회는 하나의 평평한 언덕이 황강 남쪽에서 서북쪽을 향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유성룡이 고택이 있다. 황강 물이 휘돌아 흘러서 마을 앞에 머물면서 깊어진다. 수북산은 학가산에서 갈라져 나와 강가를 돌았는데 모두 석벽이고 돌빛이 온화하고 수려하여 조금도 험악한 모양이 없다. 그 위에서 오견정과 작은 암자가 바위 사이로 점점 이어졌으며 소나무와 전나무로 덮여 있어서 절경을 이룬다. 도산 하류에 있는 분강은 곧 농암, 이현보가 살던 곳이다. 강의 남쪽은 곧 제주 우탁이 살던 곳으로 모두 경치가 그윽하고 훌륭하다. 하회 위아래의 삼기정과 수동, 가일 등의 마을은 모두 강에 임하여 자리 잡은 이름난 마을이다. 하류에는 여울이 많아 낙동강, 장사배가 통하지 못하지만 마을 앞에서는 작은 배들을 이용할 만하다. 한편 농가 밭이 멀지 않아서 평상시에는 농사를 지어서 살만하고 소백산이 가까우므로 어지러운 세상에는 또 숨어 살기에 알맞은 곳이다. 그래서 시내가에 살만한 곳으로는 이 두 곳이 나라 안에서 첫째이며 땅이 사람으로 인해 귀해진 것은 아니다.
네, 이중환이 살기 좋은 곳으로 추천한 곳이 경상도 예안의 도산과 안동의 하회인데
네.
앞에서도 몇 번 언급됐던 곳이에요. 이중환 선생이 이곳을 특별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가보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렇습니다. 안동 하회마을 같은 경우 아까 네. 그 부용대를 얘기하는데
네.
사실 그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와가지고 찾았던 곳이 바로 하회마을이고 봉정사거든요.
그렇죠.
네. 바로 이제 그 부용대에서 바라보면은 강이 휘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회지 않습니까?
네.
바로 옆에는 이제 그 유성룡 선생을 모신 그 예, 서원이 있고
네, 네.
바로 그 거기가 또 그 안동 그 예, 도산서원으로 가면은
네.
퇴계 선생을 모신 도산서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인의 본거지가 사실 퇴계 이황 선생의 근거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중환 선생이 여러 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동 일대에서 바로 소백산 자락에 있는 부석사에 가가지고
네.
지금 부석사 가보셨죠? 부석사에 가 보면은 바로 그 무량수전
네.
예, 이중환 선생이 보면은 봤는데. 치원루라는 정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정자.
네네.
굉장히 넓은 정자인데 그 정자에 올라서 보면은 300리가 다 보이는 정말로 대단했던 정자였다는데
예,
그걸 우리가 볼 수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중환 선생뿐만이 아니라 남인들이 성지처럼 많이 그곳을 갔었다고 볼 수 있는데 가서 보면은 지금 예안 도산서원이 있었던 예안은 사실 1914년까지는 현이었는데 1914년에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지금 도산 하나의 예안 면으로 됐거든요.
네네.
그것이 또 안동댐이 만들어지면서 스몰되면서 예안이 네 개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옛 정취를 찾을 수는 없지만 가서 보면은 정말로 사람이 살 만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왜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하는데 이중환 선생이 택리지를 쓴 때랑 비교하면 강산이 바뀌어도 수십 번은 바뀌었을
그렇죠?
텐데요.
네.
새로 쓰는 택리지를 쓰시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고 느끼신 점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많지요.
네. 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당시에는 사실 그 사람이 살 만한 곳은 집을 지을 때도 나무가 자라는 높이까지만 사람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땅의 지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한다면은 나무가 자라는 높이는 아파트 3층이에요.
아파트 3층.
그런데 지금 뭐
다 고층이잖아요.
저도 8층에 네. 살고 20층, 네. 50층에도 살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좋게 말한다면은 아파트 3층 이상에 사는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은 신선이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유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도
네.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뭐 돌아다니다 보면은 예전에 그 강산이 다 변해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이중환 선생이 다시 와서 바라본다면은 참 변해도 너무 변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금강을 걷다가 진짜 재미난 걸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금강대교 밑에 금강 빌라라고 있어요.
네.
거기 가서 보니까 표지판이 서 있는데
네.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면은 3대가 망하리라.
와, 저거
망자는 빨간 페인트로 크게 써놨는데
그래도
진짜 검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럼 없지.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곳의 쓰레기를 보면은 과태료 200만 원에 처합니다. 100만 원에 처합니다.
네.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산대가 망한다니까. 그래서 네. 어떤 풍수를 참 교묘하게 그래, 활용한 것 같아요.
네.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네.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계속 나눠보죠.
네.
바드와 정민아가 함께한 노래입니다. 오래된 이야기.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일기를 듣고 계십니다. 멀리 알래스카에서 이문주 씨가 사연 보내주셨어요.
네.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교민입니다. 이곳은 겨울에 보통 영하 40, 50도로 내려가기 일쑤인데 지금은 요즘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오늘은 영하 1도예요. 마치 봄이 온 것 같아요. 아참, 이곳에도 냉장고 있어야 하고요. 에어컨도 있어야 살 수 있답니다.
우와.
지난 여름에는 30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고전읽기 덕분에 저도 모르게 지식이 느는 것 같아서 무척 즐겁습니다. 세계인이 듣는 방송인 것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방송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야, 네. 알래스카에서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네. 오늘의 퀴즈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백두대간, 2번 백척간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는 그냥 많이 들어보신 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네.
이야기로 읽는 역사 이종원의 택리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3인 총론에서 벚꽃 총론까지 택리지를 모두 읽어봤는데 사대부가 살만한 곳을 찾으려고 했던 이중환. 자, 그래서 결론은 그런 곳을 찾았나요?
찾았습니까?
예, 못 찾았다고 그랬죠.
아,
그러니까요. 네,
살만한 곳을 찾으려도 살만한 곳이 없음을 찬탄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뭐 이중환 선생이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런데 예. 그렇잖아요. 실망하거나 절망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디는 뭐가 안 좋고 어디는 뭐가 모자른다고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거든요.
네. 고을마다 모자란 것을 지적하면서
네.
그것을 바꾸고 네, 가꾸어 나가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줬다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오늘날로 하나를 예를 든다면 삼천포 있지 않습니까?
네.
삼천포로 빠진다 해가지고 삼천포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말.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천에 통합이 돼버렸거든요.
오.
저는 그것을 바꿔 얘기한다면 오늘날은 자치단체가 실시되고 나니까 자기 지역으로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을 전부 다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삼천포에 제가 택리지에 썼던 것처럼
네.
삼천포의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갔던 사람이 다시 가고 또 가고 싶은 곳이 바로 삼천포다 그러는데 삼천포의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온다.
아하.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맞아,
그러네요.
그걸 갖다가 나쁘게 생각해가지고 없애버린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저는 삼천포라는
긍정적인
생각. 정말로 좋거든요.
그렇죠? 예.
네.
계속 빠져가지고 삼천포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오고 오고 또 온다.
그래, 오고 오고 또 온다. 그렇게 하면 될걸.
그러네요.
아,
네.
안타까워.
다시 뭐 바꿔보죠, 뭐.
네. 아,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바꾸기 운동본부 하나 만들죠.
네.
자, 택리지 이제 마지막 낭독으로 들려드릴 부분은 목회경이 쓴 택리지의 발문입니다. 네, 책 끝에 붙이는 그런 글이죠. 목회경은 누군가요?
수남 안정목 선생은 바로 성호 이익 선생의 제자인데요.
네.
안정목 선생의 제자인 목조수의 아버지예요.
아, 예.
이중환 선생의 처가가 사천목씨.
아, 네,
처가 쪽의 성리학자로서
네.
이중환 선생의 문장이나 사상에 동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택리지의 발문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목회경이 쓴 택리지의 발문. 신정인 선생님께서 낭독해드리실 거예요.
사대부라는 명칭이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다. 대개 진과 송 이후 왕사 최후 여러 성씨에서 뚜렷해진 것이다. 옛날에 선비라는 사람들은 경서를 읽어서 뜻을 분변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비록 달랐지만 농공상이 같이 섞여서 살았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사대부들이 곧 옛날의 세경으로서 문부리 높은 집안을 가리키게 되었다. 그들이 사는 곳은 농공상과 완전히 구별되도록 서로 섞여 거주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정에 나아가서 표서를 하면 대궐 문지방 밖에서 아침 저녁으로 사람과 가마가 바다를 이루는 서울에 사는 것이 마땅하고 표서에서 물러나 살면 유해명한 도요나 큰 거울 그리고 아름다운 산과 물이 서로 어우러진 곳에서 사는 것이 알맞다. 그러므로 사는 곳을 가려서 살지 않을 수 없다. 청와자는 명문어자제로서 일찍이 젊은 나이에 과거에 올라 문학과 체력으로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진실로 임금의 뜻을 빛내고 국론을 밝힐 만하여 해서 장차 벼슬길이 순탄할 것 같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귀신이 그의 문장을 미워했던 것인지 귀신이 시기하고 노했었는지 먼 길을 가는 수레에 고삐를 당기는 것 같았다. 그리하여 떠돌아다니면서 엎어지고 넘어지는 신세가 되어 살 곳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말년에는 농사를 짓거나 테마밭을 가꾸며 살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그것마저 여의치 않자 택리지를 지키던 것이다. 서쪽도 마땅치 않고 북쪽도 마땅치 않으며 동쪽과 남쪽에도 알맞은 곳이 없다고 하면서 어디에서 갈 곳이 없다는 탄식과 슬픔을 토해냈다. 그러므로 인심이 기울어져서 험하고 세상에 도우란 것이 남에게는 매정한 것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으니 그의 뜻이 매우 너무 슬프다. 그러나 거처한다는 것은 내 욕심을 편안하게 하는 것, 즉 유용적인 것이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이런 데에 있지 않고 곧 내면적인 것이다. 진실로 안과 밖에 분별을 잘 살핀다면 그 몸이 빈배에 탄 것과 같은 심경으로 편안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긴다면 세상이 참으로 쌀을 짓고 칼로서 불을 지피는 살벌한 세태라도 바로 모두가 아름다운 경치로 보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초원 늙은이나 고기 잡는 첨지와도 자리를 함께 할 것이다. 어찌 꼭 살꽃을 가릴 필요가 있겠는가.
네, 이렇게 해서 이중환의 택리지 이제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네.
표현이 아주 멋집니다. 귀신이 그의 문장을 시기에 먼 길 가는 수레의 고삐를 당겼다. 이렇게까지. 이중환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 우리 민족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명저 택리지를 남겼죠. 사실 택리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살기 좋은 곳은 어디인가 이런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곧 어떻게 어디에서 사는 것이 인간답고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 같은데 자, 이 이중환의 택리지를 번역하신 분으로서 신정일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이중환 선생이 살아온다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중환 선생이 그 돌아다니면서 이제 수많은 글을 썼는데
네.
결국은 이중환 선생은 그 당시 자기의 생애를 갖다가 수능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바라보면은 이중환 선생이나 다산 정약용 선생이나 또는 그 매월당 김시엽 선생 우리들의 봐서는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은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한 사람의 불행이 마흔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하면은 그건 참 좋은 일이지만
네.
개인한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러한 고난의 세월을 견디면서 우리한테 큰 자산을 남겨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50년 네. 전에 시차를 두고 오늘날 우리가 변한 모습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거,
네.
그 당시 풍속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후손들한테 큰 혜택을 남겨준 것이고
네.
큰 보고를 남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환 선생이 오늘날 살아계신다면은 내가 그래도 내가 불행 속에서 내 할 일은 다 했다 하는 얘기를 네. 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중환의 택리지 그리고 우리 땅의 가치를 다시금 느끼게 해주신 신정희 선생님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랄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권진영의 고전일기로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1월 31일 금요일 제목 우리 땅아 몰라봐서 미안해. 고백할 게 하나 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땅 넓은 나라를 보면서 사실은 되게 부러워했었다. 쟤네들은 와 세상에 땅도 넓고 자원도 풍부하고 경치도 끝내주게 좋고 아 우리는 이게 뭐야. 대륙 끝머리에 붙어서는 땅도 코딱지만한 게 작은 나라 이런 땅에서 뭐 별 볼 일이나 있겠어? 그런데 그랬는데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 우리 땅아 미안해. 내가 네가 이렇게 대단한 땅인 줄을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 팔도강산 삼천리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곳 그게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 땅이 이렇게 풍요롭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반만 년 동안 삶을 이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 전에 미처 몰랐다. 아니, 알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260여 년 전 이중환 선생은 이 상향을 찾아 길을 떠났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지는 않았다. 아마 그랬다면 택리지 같은 책을 쓰지도 않았겠지. 어쩌면 그가 찾던 살기 좋은 곳은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인지도 모른다.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디에 있든 그곳이 바로 살기 좋은 곳 아닐까? 오늘 택리지를 덮으면서 나는 분명히 들었다. 우리 땅이 내는 힘찬 심장 박동 소리를.
고재희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국민악기점 스쿨뮤직에서 코로나 통기타를, 낚싯대 명가 주식회사 용성에서 낚싯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디를, 도심 속의 자연 용산 드래곤힐스파에서 입장권을, 카페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드립니다.
책 선물도 있습니다. 다음 생각에서 신정일의 새로 쓰는 택리즈를, 예담에서 결국 엄마가 되고 말았다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가족극 목각인형 콘서트와 연극 동백아저씨와 소설처럼의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오늘 퀴즈 정답은 백두대간이죠?
네, 선물 받으신 분은 방송 끝나신 뒤 홈피 게시판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소설 닥터 지바고 들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JK 김동률의 조율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고전 읽기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잠자는